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우미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우미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욥기의 묵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10월의 마지막 주니까 혹시 욥기 묵상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예. 11월에도 욥기는 계속됩니다. 욥기가 31장까지 저희가 11월에 묵상하고 예, 그 다음에 잠시 구약의 또 뒷부분의 소선지서를 묵상하고 12월을 마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욥기 묵상이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의 고통의 소리를 매일 듣는 거, 매일 묵상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사건을 그냥 말씀으로 듣는 것도 쉽지 않은데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터널을 직접 지나갔던 그 사람의 고통은 어땠을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요즘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는 이 가을에 우리의 유한한 인생 그 쓸쓸함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너무 따뜻해서 푸르렀던 나뭇잎이 어느덧 붉게 물들었고 마치 내가 가을의 주인공이야 하는 것처럼 아주 붉게 자신의 색깔을 뽐내던 그 단풍잎이 어제 바람이 세게 불었잖아요. 다시 그 나무 옆에 갔더니 그 찬란했던 그 단풍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고요. 아, 이것이 자연의 섭리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자연의 섭리, 이것이 내 일상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니, 미숙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당할 수 있고 죽음을 경험하기도 하지 어느 누가 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남 얘기하듯이 다 초월한 듯 그렇게 이야기를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루한 욥기의 친구들의 대화를 여러분들 묵상하셨죠? 욥은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아니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의 조언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묵상했었던 욥의 친구들 들어보면은 하나도 나쁜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모두 다 어찌나 그렇게 말들을 잘하든지요. 그런데 제 아무리 옳은 말, 또 바른 말, 맞는 말, 신앙적으로 하자가 없는 말을 해도 이 고통에 고통당하는 친구, 이 친구의 고통에 소통해주고 또 공감해주는 그런 말들은 아니었어요. 진리의 말을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공감과 사랑이 없다면 그냥 허공을 떠도는 그냥 맞는 말을 하는 것이죠. 별로 듣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분이 이제 옆에서 잡음을 넣는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지만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말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결론 내고 친구를 향한 변론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욥기는 성경 분류에서 지혜서에 해당됩니다. 어떤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될까요? 삶의 인생의 공식, 권선, 징악, 인과, 응보. 우리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 공식으로도 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보통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이 성도라고 해서 일단 기도를 해봅니다.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도 안 도와주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비로소 이제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붙들고 마음을 쏟아 붓습니다. 아니면 물질이나 중독될 수 있는 무언가에다가 몰두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하면 반드시 내 맘 같지 않은 사람의 그 반응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는 나를 가만히 놔둬도 섭섭해요. 그런데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도 맘 상합니다. 그냥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고통의 때를 생각해 본다면 그냥 감당할 면역력이 없어요. 그냥 바이러스에 완전히 노출된 면역력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는 우리 인생에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공식을 대입하는 건데 우리가 자꾸 거꾸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나? 우리가 아침마다 왜 이 자리에 나왔나? 나의 평화의 때에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훈련하고 습관화해야 나의 전쟁의 때에도 그 삶의 기본 원리, 기본 지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의 원리, 결국 사람이 아니었어, 하나님이었어 라는 대답이,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은 사면처가 아무도 없구나, 그냥 죽어 마땅한 인생구나 하는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이었어, 그분을 붙잡아야 돼 하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용기가 내 안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연약하고 덧없는 인생을 탄식하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기도 같기도 하고 또 약간 반말 섞인 무례한 말 같기도 합니다. 아름답게 자라며 피게 되지만 결국은 지고야만은 꽃과 같은 인생. 나와 평생 함께할 것이냐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잡히지도 않고 실체도 없고 머물지 않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 이렇게 누구에게나 예외 없는 보편 타당한 진리를 모든 인생들이 정말 아 맞아 이게 인생이야 하면서 그냥 삶의 넋두리로 날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꽃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또 그림자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창조주 앞에서 창조주를 가장 닮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이거 너무 유한하고 허망하고 덧없는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당돌하지만 사실은 그 대답을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다른 피조물은 나무와 나무와 함께 자기 인생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죠. 우리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우미나서 연 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이 말은 이미 밑둥이 찍혀서 그루터기가 된 나무라도 그 밑줄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나무가 되었더라면 나무에 모든 몸뚱이가 잘려나가도 새순이라도 돋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인생이 한 그루 나무만도 못한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분이 이제 인간에게 가장 극복되지 않는 실존의 문제를 나무를 보면서 질문을 해요.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사실 두려워서 이런 질문마저도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결국은 나무의 희망을 보면서 나무만큼도 희망이 없는 인생을 탄식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9절에는 죽은 나무에 희망을 주는 존재가 나와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기운에 우미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나무에게 희망은 물기운이라는 거예요. 아, 물이었어. 물이었구나. 물을 의지해야겠다. 나무는 물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근데 물도 아니라는 결론이 11절에 나와요. 11절 한번 볼까요?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찾아서 마름같이. 아무리 물이 나무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라도 그 물도 결국 말라버렸다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자연을 보면서 인생의 질문에 하고 인생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으려고 해도 그것 역시 그냥 참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연에게서조차도 소망과 희망을 찾으려는 그 자체가 무익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고통 가운데서 유한한 인생, 이 삶을 마감하면 어디로 가게 되나요? 우리 이런 생각으로 우리 다른 이들의 죽음을 또 장례를 마주할 때마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유한한 인생과 하나님을 외면한 유한한 인생, 그냥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숨을 거두게 되면 그들이 거할 장소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장막은 죽음을 경험하지만 이미 하나님을 믿고 붙잡은 인생은 이미 이 세상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그 위치가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그루 나무의 희망은 물기운이었다면 한 송이 꽃과 같은 인생의 진정한 산 소망은 물기운도 아니고 불기운도 아니고 자연의 기운도 아니고 바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까운 이들과 이 세상에서 작별을 하면서 아, 내가 진짜 죽음과 마주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이민교회를 위해서 많이 봉사했는데 목사님 나는 여전히 죽음이 무섭고 막상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되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이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하는 그렇게 저에게 와서 고백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해 주신 어르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아, 뭐지? 아니 믿음 좋아 보이는데 저분 왜 저러시지?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진짜 솔직하게 영도 없었어요. 그 고백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내가 진짜 죽음에 이렇게 가까이 코앞에 온 것을 느끼니까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그냥 온몸으로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 가운데 이 질문은 불신의 질문이 아니라 한 그루 나무의 희망인 이 물기운과 같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질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그분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 질문, 우리의 실존적인 질문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숨을 거두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존재들,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인생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소멸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 영생을 소유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욥의 질문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인생에도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이 질문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이 삶의 위치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정말 인생의 성령에 붙들림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기도 하나하나에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